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필리핀명으로 서필리핀해의 스카보로 암초 일대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18일 성명에서 중국 해군 소속 헬리콥터 한 대가 스카보로 암초 상공에서 이 일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에 근접 비행을 하는 등 위험한 기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 헬기는 한때 필리핀 어업국 항공기에 3m 거리까지 근접 비행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군의 이 같은 비행이 항공 관련 국제법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노골적 무시라면서 이런 무모한 행동은 조종사와 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중국 측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군 남부전군은 필리핀 어업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불법 침입했다면서 중국 해군 헬기는 경고 조치와 함께 이를 몰아낸 것일 뿐 필리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필리핀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스카보로 암초는 어업활동을 벌이는 필리핀 선박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최근 이 해역에서 미국 공군 B-1B 두 대가 참가한 가운데 합동 순찰을 비롯한 공중 연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설 중재 재판소는 2016년 남중국 해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구금돼 있던 미국인 한 명을 어제 석방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7일 모스크바 공항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던 미국인 칼로 바이어스 웨인 씨를 석방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종전과 양국 관계의 회복을 논의하는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석방이 선의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 회복에 관한 것인 만큼 특정 사건들은 이 같은 맥락에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1일에도 각각 자국 내 상대국 수감자를 석방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럽 국가 주요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안보 관련 긴급 정상회의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현재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종전 합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평화협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다양한 논의 중 우크라이나의 유럽 병력 배치를 전망한 점은 내게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평화유지군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 러시아 특사는 미국이 이 같은 평화유지군을 위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해왔고 관련 정책은 늘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내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문제 등 영내외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가자 휴전 합의의 이행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전원 석방에 대한 양국의 헌신을 재확인했다고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빈살만 왕세자는 또 예멘 내 친일한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국제 상선 등을 공격하고 있는 홍해의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해 시리아, 레바논 등 영내 전반의 공동의 이익 증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의원들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온 가자지구 인수와 관련해 미국은 어떤 방식이든 가자를 점령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 중 하나는 오래전 이루어졌어야 할 논의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이로써 아랍 국가들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깨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판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도 미한일 3자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미한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인 꿈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판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도 미한일 3자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북한이 최근 미국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과 우리 동맹, 파트너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핵역량 현대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지역 군사블록 각본에 따라 구축된 미란 3자 군사동맹 체제와 그를 기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 사업을 추진해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양국 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내 현안 해결과 다자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계속 공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고위급 대면 협력이 미국의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미한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거듭 부각하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 위협을 지속하며 이른바 몸값 올리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im seems to be arguing that that's the direction that he wants to go, that he wants to build hundreds of nuclear weapons and pose a.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한 여러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저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원하는 양보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또 다른 문제라고 베넷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7일 VOA에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엄중한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과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미국 정부 또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ou know, principles. One, work closely with South Korea. At the end of the day, you know, nothing we do with North Korea should put at risk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I know President.
사일러 전 분석관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한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하는 모든 일은 미한 동맹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 전체가 미한 동맹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일본과의 협력과 공조가 더욱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17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성, 영토 보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전쟁이 초래한 또 다른 중대한 여파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물자 등 막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other significant repercussions this war has caused is North Korea's substantial military support to Russia, both in troops.
이어 이는 국제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비확산 체제와 자국민의 안녕까지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북한과 공모한 것은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이 전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안보리의 이전 결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김 차석 대사는 말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군이 이번 파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And we must not forget that the DPRK has sacrificed its own troops with more than 3,000 casualties.
우리는 북한이 11,000명의 병력 중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등 자국 병력을 희생시켰으며 이는 러시아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도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관련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존 켈리 미국 유엔 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우크라이나는 주권 독립국가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정복전쟁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오류이기도 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kraine is a sovereign, independent country, and Russia's illegal war of conquest violates the UN Charter.
이어 이를 위해 쉬운 길은 지금 당장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대화가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면 러시아 경제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하고 전장에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대학살을 끝내고 유럽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공사 참사관은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의 파트너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국경을 회복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종전 협상 의제에 우크라이나가 2014년 빼앗긴 크림반도 수복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지역의 공세를 강화한 우크라이나와 이를 묵인한 일부 유럽 나라들에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크라이나와 일부 나라가 민스크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번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 간에 체결한 휴전협정입니다. 다만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미국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가 요구한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종전을 위한 협상이 개시된 사실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네벤자 대사는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한 한국의 발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미한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인 꿈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북한 측이 발표한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북한 외무성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최근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비핵화를 미국의 근시안적 목표라고 규정하고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 도피적인 입장에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또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한일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뮌헨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3자 훈련 시행, 그리고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북한이 내놓은 이 같은 담화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북한은 결코 핵 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되었듯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로 북한은 결코 핵 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철진한 얘기 또는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폄하한 데 대해 미국에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군축 협상을 요구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입니다.
핵 보유를 인정한 가운데 균형을 잡자는 얘기지.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실현시켜서 균형을 깨는 그런 협상 방식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겠죠.
고 교수는 또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담화는 비효과적인 압박 수단에 계속 매어달릴수록 공화국은 전략적 힘의 상향 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잡게 될 것이라며 조미 격돌 구도에서 우리는 훨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 주체나 표현 수위를 봤을 때 일정 부분 조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담화가 대외 사안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익명의 대변인 명의로 나왔고 조롱조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름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한 채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에 집중하는 양상이라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좀 더 강한 반발이라면 김여정 정도나 아니면 최선희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외무성 대변인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예상된 수준이다. 수위는 조절했다. 이렇게 보고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은 어떻게든 본인이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을 줘야만 되거든요.
북한은 또 이번 담화에서 미한일 공동성명을 겨냥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거론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기자, 북한의 이번 담화로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언행과는 사뭇 다른 기조라는 겁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을 통해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떼내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 그 대가로 북러 관계의 어떤 디커플링을 요구를 한다면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믿었던 러시아와의 서포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마 대북 압박이 더 유효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5일 뮌헨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엔 북핵 해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 즉 CVID가 재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만 강요하는 주장으로 평화적인 핵 계획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핵 협상이 장기간 단절되면서 잊혀졌던 CVID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미국의 그 정책에 힘을 실어줄 나라들이 또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일본 같은 경우는 CVID라든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들인데 그게 실현 여부를 떠나서 그런 기본 입장조차도 미국이 무시한다면 이건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북 간의 협상이 물꼬를 트기는 어려운 걸까요?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은 일단 3월에 있을 미한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 등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또 미북 협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점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미북 간 지금과 같은 교착 속의 기싸움 양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은 향후 북핵 관련 미 행정부 발언의 민감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상향 조정하며 공세성을 배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미북 대화의 성공 여부, 미북 관계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은 미국의 비핵화 원칙 유지 여부와 방법론적인 유연성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에 나선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요격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내다봤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앞으로 요격기의 전진 배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위협감소국 수석전략가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 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킬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계획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Well, the idea for the Iron Dome for America, as articulated i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is to build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사되든 상관없이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등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이죠. 이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주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명령은 불량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미국 전역을 아이언돔으로 지키려면 2만 4,700여 개의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이언돔 예산 195억 달러로는 얼마나 진전을 낼 수 있을까요?
So let's be really clear. I know that some of these astronomical numbers have been thrown around.
일각에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을 재현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요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에 적합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단거리 지역 방어 체계로 북미를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구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논리를 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다른 단계의 미사일 방어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같은 종말 단계 방어, 사드와 이지스,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활용한 중간 단계 방어가 언급되고 있죠. 정말로 새로운 것은 우주 기반의 상층 방어망으로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3대 핵전력 구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고 수년에 걸쳐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국방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죠. 설리번 의원과 크레이머 의원이 제안한 195억 달러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어떤 것이라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과 미 육군이 운용하는 사드뿐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요격기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we can start to get an architecture in place by the end of the decade that could be in orbit that can
앞으로 10년 안에 미사일 위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설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명령의 핵심을 보면 앞으로 SM-3,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어쇼어, 이지스 어플로트 등의 전진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하는 것도 포함되죠. 동북아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추가 포대가 배치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이유를 감안하면 한일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지리적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한일의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Yeah, so what you want are overlapping batteries in which they can cover down fires from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북극을 넘어 북미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첩적인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이죠. 사거리가 충분한 요격 체계들을 배치하면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많이 격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서부에 ICBM을 많이 배치해놨기 때문에 사드, 패트리어트, SM-3로는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북부에서 한일과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전구 전술 미사일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요격기를 배치해 격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동아시아에 중첩되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여러 다른 종류의 미사일에 대해 다양한 격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은 미국의 아이언돔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능력에 기초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I think South Korean systems have to go more capability based. They have to be looking at not simply who's the actor that's shooting.
저는 한국의 방어 체계가 능력에 기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발사하든 요격하고자 하는 미사일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또한 발사의 오른편은 물론 발사 왼편과 관련한 자료 공유도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계속 진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사드 사태 때 봤듯이 한국도 위협할 수 있죠. 우리는 중국이 자신감에 차서 주변국에 군사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죠.
피터스 연구원님,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어떤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I think increased radars and sensor coverage. I think that increased information about how best to target
레이더와 센서 탐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체계를 겨냥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일본, 한국, 북미를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요격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이상적으로는 일본까지 함께 실전과 같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전투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발사를 감지하면 일본에 전달해 미일의 체계가 요격 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전투 리듬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요격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이 미국의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와 협력하면 미사일 탐지 추적과 조기 경보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It reduces the threat to South Korea. And so the stronger South Korea has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줄여줍니다. 한국이 미국과 통합된 지휘 및 통제 체계에 속해 있고 이상적으로 일본과도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와 북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 군기지와 인구 밀집 지역이 더 안전해집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처럼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들은 지휘 통제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은 우주 기반 요격 체계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군은 인태사에 이어 주한미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 본토 밖에 우주군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의 우주 기반 역량에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I would like to see that become a key node to inform and develop capabilities that would be effective in intercepting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핵심 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주한미군 내 우주군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은 통합 지휘 체계를 통해 데이터들을 통합해 미사일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강력한 미사일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 중국 동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점을 결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북한은 격추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You know, one of the big reasons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sued the executive order for Iron Dome for America is because of these advances in hypersonic missiles.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 명령을 내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매우 효과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이언돔 행정명령의 핵심은 적의 미사일이 어떤 유형이든 누가 쏘든 그 미사일이 가하는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이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의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그리고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 그리고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 정리해드립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대응과 영내 평화 유지에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중 압박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셨습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I have no doubt that if it is in the communique, everyone including President Trump signed off on it. That'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동 성명에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서명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사항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와 동맹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동아시아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말이죠. 그는 분명 2기 행정부에서도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한국 정부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가 미한 간의 긴밀한 공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향후 미한일 3국 협력과 미한 동맹 관계가 미래의 한국 정부 노선과 한국 정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까요?
I think, you know, as democraci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navigated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now we have this trilateral dimension.
민주 국가로서 미국과 한국은 양자 관계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현재 한국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확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선거로 이어져 여당이든 야당 후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한 양국은 마주앉아 공동의 핵심 이익을 살펴봐야죠. 특히 북한과 중국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또한 이 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 나라의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확신하건대 전환기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위협 인식을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협력의 일환이 미한일 3국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나 진보,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늘릴지 여부는 자국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늘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일본과 한국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he's very much committed to burden sharing. I'm sure in one or another way there was a discussion.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비공개 혹은 소규모 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미국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외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우리 결정이라고 말한 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결정이 무엇인지 압니다. 발표됐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지만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됐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달리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파트너이자 동맹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논의했듯이 한국은 북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지만 가장 큰 우려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아닙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까요?
Absolutely. First of all, it's in America's interest to do so. And the second thing is, as a former soldier, I know.
물론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저는 전직 군인으로서 어느 미국 대통령이든 자국 군대가 주둔한 것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일본보다 한국입니다. 한국 주둔 군대가 최전선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핵 억제력을 약화시킬 리 없습니다. 파트너 보호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미군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동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셀러 전 분석가님,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외교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정책 목표일까요?
I think it's an important realization that true peace on the peninsula only comes with denuclearization.
전 이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쳐두거나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최우선 외교 목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 자체, 즉 그런 표현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고수한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비핵화 요구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환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확고해야 하고요. 그래야 북한이 향후 진행될 모든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며 여러 나라를 흔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특별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아시아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간주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다시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면 일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깊은 신뢰와 협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Short answer, yes. The longer answer is I don't think Trump looks at things of who's more to be trusted.
간단한 대답은 네이고요. 긴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더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각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한 유일한 이유는 새 대통령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를 자신의 의제 최상단에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극동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선택한 것이고 이는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다른 국가들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님,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이면 그게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각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당시 미국이 한국을 제쳐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You know, there's always an impression or even a portrayal by media or even by politicians.
언론이나 정치권에는 항상 이런 인식이나 묘사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혼란이나 상대방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식의 주장이죠. 미국이 일본과 더 가까워지고 한국을 소외시킬 거라든가 심지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여러 해 동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긴밀한 관계는 70년에 걸쳐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이 우리의 협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몇 주 후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 정당과 권력 집단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에 관한 추측은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북한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향후 전개될 과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미일 협력이 계속 강화되면 중국은 한국을 삼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중국은 이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That's a great area of concern. I wouldn't call them the weakest link that China would see South Korea as a weakest link.
네, 물론 그건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긴다고 보지는 않지만 분명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여길 겁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시기에 따라 강약을 오갔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중국은 한미 관계를 군사적 측면에서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 이익에 유리하도록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압박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시도가 앞으로 멈추거나 둔화할 이유는 없죠. 분명 일본이 성장함에 따라 일본을 역내에서 고립시키고 한일을 분리시키려 할 겁니다. 이런 시도는 중국의 상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향후 한국의 잠재적 정책 방향을 살펴볼 때 도전 과제는 만약 야당이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그들은 과거 집권 시기와 상당히 다른 외교 정책의 조각들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2018에서 2019년과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북한과의 외교적 허니문 기간도 아니고요. 북한은 변했고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역시 변했고 훨씬 더 위험해졌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결국 누가 집권하든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일을 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삼국 협력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말이죠.
사일러 전 분석가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험으로 한국이 중국의 유사한 보복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국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할까요?
Those are great questions. You know, China is aggressive. China is intimidating. I remember.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죠. 저는 사드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백악관에 있었고 이어 특사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중국도 어느 정도 우리 주장을 이해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져 우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중국을 향한 게 아니라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히 한국에서 이 조치가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자 중국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드포대 배치 지원에서 다소 흔들림을 보이자 중국은 피냄새를 맡고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맞서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불가피하게 직면할 중국의 압박과 협박에 맞서 자국 이익을 수호하는 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에 맞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이 이전에 누렸던 면제와 할당량도 없앴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한국은 대미 무역 정책과 외교적 접근 방식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까요? 호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제를 요청한 사례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South Korea should try the same route as Australia. And secondly,
우선 한국은 호주와 같은 방안을 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안이 양국 정상 간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 나라에만 공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안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남포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0도, 수풍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 강계는 흐리겠습니다.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영하 8도에서 0도, 용년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개성 영하 10도에서 0도, 사리원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계 영하 11도에서 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장지는 구름 많습니다. 영하 24도에서 영하 8도, 해산은 흐립니다. 영하 24도에서 영하 8도, 원산과 평강은 맑겠습니다. 원산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평강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선봉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삼지연은 흐립니다. 영하 26도에서 영하 1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앞바다는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이고요. 먼바다는 하루 종일 1.5에서 4m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 국가 주요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평화유지군 파견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안보 관련 긴급 정상회의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현재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종전 합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평화협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던 다양한 논의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유럽 병력 배치를 전망한 점은 내게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회의 앞서 평화유지군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키스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 러시아 특사는 미국이 이 같은 평화유지군을 위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왔으며 관련 정책은 늘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내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근 남중 국해에서 군사적 마찰을 빚었던 호주와 중국이 어제 국방실무회담을 갖고 양국 군 간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23차 호주-중국 국방전략대화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면서 로버트 침먼 호주 국방부참모총장과 쉬치링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담에서 양자 및 영내외 안보 문제, 군사적 투명성 및 소통 문제가 다뤄졌다며 호주는 오산 또는 사태 악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역내 모든 국가들이 늘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작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호주와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갈등과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며 교류와 협력을 수행해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호주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지난 11일 남중국해 공역에서 정기 감시 순찰 임무 중 중국군 전투기의 차단 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중국군 젠-16 전투기는 호주군 포세이돈 초계기에 30m가량 접근해 열추적 미사일 회피용 삼광탄인 플레어를 투하했다고 호주 국방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호주 공군기의 비행이 영공 침범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여객기 한 대가 어제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뒤집히면서 1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한 미국 델타항공 자회사 소속 CRJ-900 여객기 항공편명으로 DL-4819편은 지난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토론토 일대엔 눈이 많이 내린 상태였으며 착륙을 시도하던 해당 여객기가 활주로 상에서 뒤집히면서 중상자 3명을 포함해 18명이 부상했습니다. 여객기는 공항 활주로 교차지점 근처에서 뒤집힌 채로 정지했으며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유도를 받아 뒤집힌 동체에서 비상탈출했습니다. 언론들은 당시 눈을 동반한 맞바람이 부는 등 기상조건이 착륙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캐나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일대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18일 성명에서 중국 해군 소속 헬리콥터 한 대가 스카보로 암초 상공에서 이 일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에 근접 비행을 하는 등 위험한 기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 헬기는 한때 필리핀 어업국 항공기에 3m 거리까지 근접 비행을 실시했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군의 이 같은 비행이 항공 관련 국제법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노골적 무시라면서 이런 무모한 행동은 조종사와 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중국 측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군 남부전구는 필리핀 어업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불법 침입했다며 필리핀의 비행기 접근을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1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약 4시간 30분간 열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대사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작동되도록 하고 우크라 전쟁 종식을 이룰 때까지 당사국들이 지속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상 및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급 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분쟁 종식으로 발생할 협력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회담이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루비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